노동신문 속 세계 이야기, 세계 소식 톡톡. 허고은 기자 모셨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네.
8월 중순인데 이번 여름 가장 뜨거웠던 더위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달아난 것 같습니다. 벌써 입추도 됐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 정말 끝나고 시원해질 텐데 아무쪼록 여름이 힘들지만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살펴봐야 할 한반도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6일 북한이 또 한 번 미사일을 쏘아올린 사실 북한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벌써 8번째라고 합니다.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당연히 쏘지 않았고 이후에 5월 그리고 6월이 오면서 다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최근에 좀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일까지가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진행 중이고 또 우리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눈을 감아준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계속해서 별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늘 소개했듯이 여기에 대한 비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권한을 옹호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죠.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을 과소평가해 북한이 새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청신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최근에 새 무기를 만들었다고 국내 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히 자랑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이런 새 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계급을 올려주면서 치하를 했죠.
네, 여기까지 노동신문에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북한이 대내엔 보도하지 않은 정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미사일을 가장 최근에 쏜 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남한을 그것도 최고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늘 북한이 남쪽을 비판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너무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조평통 담화가 있기 하루 전인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죠.
사실 불과 얼마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판문점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니까 참 북한의 행동은 정말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표현을 보니까 정말 최고 지도자를 향한 것치고는 너무 세더라고요.
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정말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긴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늘 표현이 강하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최고 지도자에게 험한 표현을 쓴다. 북쪽에서 만약 그런다면 목숨도 건지기가 아마 어렵겠죠.
그렇죠.
청와대는 북한의 이런 표현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 같은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화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참는 모습이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참는 거 아니냐. 자꾸 참으니까 북한이 막대한다. 혹은 또 북한이 해가 풀릴 때까지 아무 말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자. 또 북한은 우리랑 대화하지 않겠다는데 남쪽은 자꾸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남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곳이고 각종 대외 기구에서 나오는 말들도 사실은 다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앞에서 말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몇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친근한 모습을 최근까지 보였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뭐 용인하거나 아니면 지시한 거 보면 좀 좋지 못한 행동 같습니다. 북한도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 하고 핵이 있고 없고 떠나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상 국가라면 다른 나라 지도자를 놓고 이렇게 막말은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버리고 앞으로는 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20일에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나잖아요. 이때부터 남한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한 사실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이 끝난 후 미국과 실무협상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일에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습니다. 이 비건 대표라면 북한에서도 아시는 분이 좀 있을 텐데요. 2월 달에 만났다가 결론을 얻지 못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아주 많이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북한에서 비건 대표의 상대방이었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남쪽에서는 숙청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분 어떻게 됐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형됐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남한의 국정원은 김혁철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이 말을 7월 달에 했는데 여전히 남한 국정원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혁철이 미국 쪽 대화 상대였던 비건 대표가 이제 곧 러시아 대사로 발령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 실무 접촉 책임자거든요. 그런 분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에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아마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지 한국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판문점에 들러서 북측과 만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남쪽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고 미국과는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남한의 역할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북한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나 하려면 남한의 역할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우리가 한민족인데 한반도 문제에 남한이 배제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건 대표의 남한 방문을 놓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비건 대표는 남한 방문에 앞서 일본을 다녀오는데요. 일본이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나라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또 일본은 요즘은 남한과 사이가 무척 나빠지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함께 안보 협력을 하며 북한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맞대응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 하니까 또 중요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일본은 최근 남한의 경제 보복을 가하는 중이라서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까지 흘렀고
네.
북한은 이를 부추기는 모습인데 한국과 일본 모두 서로 싸우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하려면 좀 명분이 필요하고요. 또 자존심도 국가 간에는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한 감정적 대응만 하지 말고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할 기회가 곧 있는 것 같은데요. 20일부터 많은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 장관들이 회의를 합니다. 한중일 3국 외교 장관들의 공식적인 회의는 21일에 있는데 회의 기간이 20일부터 22일까지니까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이런 양자회담도 이 기간에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한중일 3국의 만남에서 중국이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은 뭐 현실적으로 낮으나 일단은 세 나라가 만난 자리에서 분위기를 좀 풀고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에서 본격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논의하면 되겠네요.
네, 이 중국이 한일 관계를 중재한다.
네.
원래는 가능성이 낮은 건데 최근에는 중국이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런 거 원하고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풀 것이다 이런 홍콩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또 큰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사람 한 명이 또 한국 사람과 만남을 갖습니다. 티모시 배츠 국무부 방위분담협상 대표가 남쪽의 장원삼 외교부 방위분담협상 대표와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보다는 차기 일정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모시 배츠 그리고 장원삼 이 두 사람은 지금 한미가 체결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 사람이고요. 양국은 모두 곧 새로운 협상 대표를 선임해서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중 남한이 부담해야 할 몫을 말합니다. 당연히 미국이야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남한은 적게 내고 싶어 하니까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이니 북한에선 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맞춰서 아예 미군을 철수하고 남북이 잘 지내지 이런 주장을 자주 했죠.
네, 미군 철수 이건 북한에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이라서 익숙한데요. 노동신문을 좀 볼까요? 네, 18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페르시아만 지역 나라들의 협력 호소 외국 무력의 철수를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인 하산 루하니가 14일 내각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해상 운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페르시아만 지역 나라들에 호소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란 대통령 그리고 페르시아만 이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있겠네요.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으로도 무역 부분에서도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서 이란과 서방 나라들의 갈등이 커져 좀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상태죠.
네, 그런데 이란 측은 오히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군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루하니 대통령은 새로운 해상연합군을 창설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할 것이며 실현된다고 해도 이 지역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하니 대통령은 빨리 외국군이 여기서 철수하지 않으면 굴욕적인 철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굴욕적인 철거라면 현실화되면 안 되겠지만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네요.
네, 남한의 군대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북한은 이란과 친하고 이들은 미국과 맞서 싸우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마침 북한이 이란의 입장을 실을 기사를 올릴 때 북한과 이란의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18일 노동신문 다른 기사를 보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박철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노동신문은 전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늘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 노동신문 기사는 미국과 일본 비난 외엔 세계 소식이 많이 없는데 좀 특이한 기사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17일자에 남한에서는 조금 잊혀져가는 사건을 북한이 다시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스크립발 사건은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입니다. 노동신문은 서방 세계에 충격을 준 스크립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크립발 사건이란 지난해 3월 영국의 한 쇼핑몰에서 러시아 출신 세르게이 스크립팔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이 독공격을 당한 사건이죠.
네, 이들은 사경을 헤매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스크립팔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기밀을 넘긴 혐의로 러시아에서 복역하다 풀려난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당연히 세계 여러 나라에선 이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라고 지목했으나 완전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특히 영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러시아의 사건 경과를 해명하라고 했으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사건과 무방하다고 주장했고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영국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했고요. 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라면 작년에 우리가 이 사건을 소개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미국은 당연히 영국 편을 들었죠.
네, 미국은 러시아가 옛 소련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사용해 스크립발을 독살하려 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 종식법에 따라 국가 안보 관련 품목과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고 올해 8월 3일에도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국제금융기관의 어떠한 대출이나 재정, 기술 지원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미국은 자국은행의 러시아 국채 매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현재 주 러시아 미국 대사인 존 헌츠만 대사가 개인 사유로 오는 10월 3일부로 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의 일도 복잡할 텐데 이게 어쩌면 남북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셈이네요. 헌츠먼 대사가 그만두는 것은 사실상 확정인데 비건이 러시아 대사가 되면 북미 실무 협상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비건은 러시아어도 전공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 미국 러시아 재단 등 러시아 관련 단체들에서 활동한 만큼 러시아 전문가로 꼽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 대사가 된다는 것은 약간의 승진하는 것도 있는데 전문성이 있고 승진도 되는 그런 걸 보면 비건이 러시아 대사 되는 게 이상하진 않죠. 그리고 북한도 당시 비건이랑 상대방이었던 김혁철이 협상 전담하지 않고 있으니 미국도 담당자를 바꾸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원래 노동신문에 스크리팔 사건 실린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노동신문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겠지만 일단 미국 편 얘기는 안 하겠죠. 노동신문은 미국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내린 이후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 미국의 제재는 스크리팔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것이 날조된 것이며 도발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스크리팔 사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 개입설을 기정사실화한 사건이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은 대러시아 제재를 확대하기 위한 서방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근원에는 국가와 지역, 세계의 안전 문제에서 쌍방 사이의 공동인식과 호상 신뢰가 부족한 데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사의 제목은 스크리팔 사건은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인데 뭐 소개에만 그치고 근본적인 이유는 아쉽게도 기사에 없네요.
네, 호상 신뢰가 부족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 이 내용을 다시 꺼낸 것은 결국 3일에 미국의 추가 제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러시아 외무성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네, 독살 스크리팔 독살하니까 좀 북한 이야기 떠오르는데요.
네.
2017년 2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북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얼굴에 화학물질을 바르는 테러를 당해 숨졌잖아요.
네.
이 일 배경은 북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스크리팔 사건도 이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독극물을 사용해 암살을 시도한 것인데 북한이 암살 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실 노동신문보다는 최근 한반도 소식을 전해주는 데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이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나도 심하게 비난했고 전 이 점이 오히려 남북관계에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리고 20일부터 남한과 미국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게 북한과 미국의 대화로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란의 입장, 스크리팔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건 약간은 북한 시선에서 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신문에 이런 소식이 나오니 북한의 주민들도 약간은 알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아직은 미국 주도의 본격적인 연합체가 형성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북한에겐 굉장히 친한 나라고 미국과 싸운다는 공통점을 가진 나라, 그리고 이란이 남한에겐 원유 거래 때문에 꽤 친한 나라인데 미국과 너무 큰 갈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생각해보면 20일 이후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는 좀 이른데 한 다다음 주쯤에는 북미 실무협상 날짜가 잡혔다거나 긍정적인 신호가 오간다는 내용 꼭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 인상 깊게 본 것은 북한 조평통의 발표였는데요. 남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그런 폭언들을 보면서 아, 북한은 아직도 정상국가로 가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바보여서 북한의 그런 폭언에 사사건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수준 없고 철없는 행동에 어른처럼 기다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준 없는 말과 폭언은 북한 정권이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